성경 말씀 로마서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나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금 말씀을 읽은 이 성경 구절이 로마서의 핵심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오늘 이제 우리 청년들과 같이 공부해보자는 시간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로마서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핵심적인 교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에 대해서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만 확실히 알게 되면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라고도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우리가 꼭 그리스도인이 알고 살아가는 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지침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를 비유하기를 반지가 있으면 반지 안에 보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면서 좀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부분, 즉 난해한 부분이 잘못 이해됨으로 그 많은 그 옳지 못한 그런 성경을 이제 또 배워가지고 어떤 무리에서 이탈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그런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가지고 계신 인물을 참조하면서 이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 성경을 쓴 이 로마서는 바울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이 바울사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설명을 안 해도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배우면서도 바울사도의 그런 전도여행을 통해서 과연 바울사도가 어떤 마음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동안 우리가 많은 성경을 봄으로써 바울사도에 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 바울사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시대적인 배경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로마서를 쓴 이 시대를 대략 생각해 보면은 대외적으로는 이제 헬라 제국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그 이하의 네 개의 나라로 분열되다가 그 뒤에 이제 이 BC 30년경 이때 이제 로마가 서부 유럽 지역과 지중해 지역을 전부 통치하게 되는 그런 대제국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 로마는 우리가 모든 이런 그 세상에서도 보았듯이 많은 그런 신을 숭상하는 그런 그 신들을 믿고 있는 그런 그 도시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가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많은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인구가 약 한 100만 명 정도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거기 로마 안에 약 한 15만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이 설치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시설물과 그런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4만 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 모든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활발하게 웅장하게 이렇게 설치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때 이제 약 50년, AD 50년경에 그 로마에서는 글라우디우라는 그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하기에 이르는 그런 시기가 이 대외적인 이런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됐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워왔듯이 오순절날 우리가 이제 성령이 강림하실 때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난 이 시기입니다. 이때에는 사도들이나 또는 그 많은 그 희생적인 전도자들이 복음을 활발히 전해서 전도를 활발했기 때문에 이쪽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멀리까지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초대교회가 최초에 성립되고 그 다음에 이 성립되어서부터 점점 더 확장해가는 그런 시기에 여기 이제 로마서를 이제 기록되는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그쪽에 방문해서 교회가 설립된 것이 아니고 최초에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르기아와 팜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와 같이 오순절날 여기에 있는 로마에 있는 나그네들이 이쪽에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시작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로마 교회가 이제 설립되었었고 그 뒤에 이제 여기 있는 바울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때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여기에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전도여행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바울사도가 거기서 순교당하는 그런 역사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와 같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대내적으로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그런 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우선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복음 전파에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그쪽으로 이렇게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로마가 그때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우선 중심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겠죠. 그런 것은 두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은 이 바울 사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로마 지역에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마서의 주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 동시에 은혜로운 분이시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내용을 요약해보면 그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로부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그 말씀하신 것을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우리 죄 때문에 희생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는 걸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은 모든 죄를 범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사이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은 대속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사람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죄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본받아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요약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는가에 대해서도 명확히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천국 시민이 덕을 세우는 일,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일,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처음부터 쭉 훑어보면 우리의 구속으로부터 생활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면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해놓은 것, 성경을 축소시켜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로마서의 특징을 한번 잠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포괄적으로 인간의 구원의 원리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교회에 있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방인들과 유태인들 간에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서신들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에 관한 교리적인 진술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의의 실천에 관한 실천적인 교훈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과거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에서 세계 만민으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구약을 인용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하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로마서 1장 17절에 같이 인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신했던 사항 이사야 53장 1절에 있는 사항과 로마서 10장 16절에 있는 내용이 같이 인용해서 설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보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이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이고 신앙적인 전기를 마련해주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에 이르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고 루터, 칼빈, 요한 웨슬레 같은 이런 분들이 전부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그런 말씀이 우리 로마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대략 이제 개요를 쭉 한번 살펴본 다음에 첫 장부터 중요한 내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유인물에 우선 처음에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8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6절부터 8장 39절까지는 복음은 죄인을 어떻게 해서 구원하는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세 분에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복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방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유태인은 어떤 죄를 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고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믿음의 과정과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 그 다음에 믿음으로 칭의된 신뢰, 그 다음에 믿음의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 39절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화되어가는, 즉 주님과 닮아가는 모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가면서 두 주인, 그 다음에 두 남편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여기에는 이제 9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즉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5장 14절부터 27절까지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과 그 다음에 개별적인 문안과 권면, 이렇게 끝나는 내용으로 대략적인 개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장부터 한번 쭉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로마서 1장에는 우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는가 하면은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말씀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도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간은 왜 구원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이 범죄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받으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목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깨닫고 이제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가시는 거죠.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많은 그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꾸 이 전 요청을 하니까 대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남이야 듣든 말든 너나 똑바로 좀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살고 있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부인이 이제 외박을 했어요. 외박을 하고 돌아오는데 남편이 묻기를 왜 외곽을 하는가, 이 어디서 잡는가 이런 걸 물어보면은 그 부인이 얘기하기를 그거 상관하지 마라, 남이야. 자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을 파기하는 그런 언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회사에 다니는 우리 이제 사원이라고 그러면은 회사에서 결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나와서 왜 결근했는가 물어보면은 왜 남이야 결근하건 말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면은 회사의 사장과 자기 사원으로서의 관계를 파기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관계는 왜 믿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야만이 우리가 멸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창조자와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서 로마서 1장에 얘기한 대로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참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럼 이 복음에 대해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잘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로마서 15장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까지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깨닫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날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요즘에는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이제 밖에 군대에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을 이렇게 같이 모셔봤습니다. 수 따져보니까 17분이나 모셔봤다고 그랬죠. 17분 중 모셔본 중에서 제 신앙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점검해 준 분이 있었으면 그때 구원 받았겠죠. 근데 없이 지나갔다는 게 참 안타깝게 생각되고 또 그 이후에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아,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구원 받는 것을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눈빛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육신적으로 태어난 날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태어난 날은 더 기억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하죠.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도 잠시 조금 위험을 받아가지고 큰 위험 속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어렸을 때 교통사고 나서 아니면 내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 커서 죽을 뻔했는데 그것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 영원한 그런 영혼이 거듭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은 거듭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구원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밖에 올바르게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구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많이 하죠. 끝까지 구원입니까? 그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와 같이 여기는 복음을 깨닫는 그런 일은 이와 같이 큰 구원 이것을 반드시 깨닫는 날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배척하면 어떤 벌이 있는가 한 구절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리니 이런 자들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밖에 주어지는 게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 될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복음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태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으라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지만은 완전히 의지하는 것, 의탁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이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해주면서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고 나 이후로부터 항상 더욱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기간 동안에도 믿음의 힘으로 자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고 얘기했죠.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몰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에 의지해서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떠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코로 기식하는 것을 전부 다 멸망시키겠으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 말씀하시죠. 그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노아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활 속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생활 속에서도 많은 변화를 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있을 때 살인자요 두려움을 가지고 거기서 도망했죠.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련 받고 나서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도망자와 지도자의 차이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주 비겁한 농부였습니다. 숨어서 타작할 정도로. 나중에는 300용사를 가지고 큰 대군을 무찌르는 그런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세 친구 불속 가운데서 견뎌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다윗이 목동에서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그만큼 많은 그 지혜와 그런 능력을 함께 주심으로 그와 같이 큰 믿음의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여기 있는 1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영혼에 대한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더 찾아보죠.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구약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 신약에도 세 번이나 재인용돼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구원받는 그런 역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런 역사,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과연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부터 19절부터 20절까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1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은 죄인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까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내용.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는 여기 동성연애하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28절 이하는 모든 온갖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나열해놨습니다. 28절부터 거기 한번 잠깐 읽어보고 한번 28절에 보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휴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 찬 자여, 수근수근 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한 자여, 무정한 자라,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와 같이 인간의 상태가 이와 같은 죄를 지고 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대에서 멸망받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에서 보면은 로마서 2장은 유태인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였습니다. 개같이 취급했죠. 심지어는 영혼이 없는 지옥의 땔감으로 이렇게 생각하듯이 아주 경멸하였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저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유태인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선택된 선민의식이 그와 같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방인을 판단한 유태인도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가 없다는 내용을 거기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는 이방인과 달리 유태인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도 회개치 않음으로써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크게 유태인들이 두 번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유태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다시 승천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또한 배척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더욱더 진노가 쌓여갔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은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라는 내용을 거기에 이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으로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못할 때는 결국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때 보면은 유태인이라는 것만으로 또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17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태인이 유태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태인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태인이 유태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태인이라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유태인도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3장에서 조금에는 유태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유태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없단 말이냐? 이런 질문이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까지는 거기에 유태인이 나음이 뭔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났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태인이라 유태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여기에서 범사에 많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유태인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 다음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 대해서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특권도 있고 말씀도 맡았다면은 그 선민들이 제대로 자기의 율법을 감당했느냐. 오히려 배척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도 올바르지 않느냐는 이런 질문을 이제 로마서 3장 3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죠. 3장 3절의 말씀을.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유태인들을 율법을 주시고 또 특권도 주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였는데도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오히려 배척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이제 그 답변이 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는 유태인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올바르시고 진실하심이 없어질 수 없다. 3장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3장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불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인간의 전적으로 타락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3장 19절과 20절은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죠.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천국에 가는 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의로 간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이제 4장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도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약시대에 새로 나온 거냐?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의 말씀을 여기에서 답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면서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라고 얘기해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행위가 아니면은 할례를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느냐? 4장 10절에 그렇게 나와있죠. 4장 10절. 그런 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이 할례를 받아서 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로마서 4장 3절에 나와 있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구약 시대에 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다윗은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라는 것을 4장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나온 내용이죠. 다윗이 의롭다 얻은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4장 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용해서 같이 이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 여기 있는 다윗도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얻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장에서 얘기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이냐? 라는 말씀에 4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뭐를 믿어야 되는 거니?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믿음의 선지들도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말씀을 보충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 같이 보면은 5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의롭게 되었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나온 말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은 의롭게 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항상 은혜 위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의롭게 된 자들을 궁극적으로 늘 바라고 계시죠. 영광을 바라고 항상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나와있죠.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다 보면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난은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받을 수 있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단련되고 단련됨으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소망을 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신 거죠. 우리의 주는 많은 어려운 고난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주님의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으로 단련시키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한 번은 어떤 시골에 계신 그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이 인내심이 참 부족하기 때문에 인내력을 키우기 위해서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이 예, 그러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시다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 우리 이 자매님을 통해서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과 고통을 아주 좀 많이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치우기 위해서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만이 인내를 치울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교육 보조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인내력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인내력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형제님들은 군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안 갔다 오신 분도 있지만은 군대에서 보면은 군대에서 훈련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훈련보다는 그 3년 동안 테두리 안에서 붙들어 놓고 살아가는 그 과정이 힘든 겁니다. 사실은 훈련이야 그거 별거 아니죠. 왜? 그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은 저는 인내심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거기에서 그와 같은 과정이 아니면 그런 인내력을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밖에서는 견디지 모르겠죠. 그와 같이 인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부터 나온 말씀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이제 로마서 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이런 모습을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사이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1장부터 5장까지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칭의에 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는 성화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 칭의는 즉 구원받는 것은 순간이죠. 그러나 생활은 계속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전 그렇게 생각 않고 구원 받으려면 오랫동안 도를 닦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한참 동안 그 믿음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 받으면은 이제 바로 다 끝나는 건 줄 알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은 순간에 받고 그 다음에 생활은 점점 더 주님께 닮아가는 모습은 계속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죠. 칭의는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단번에 되죠. 성화되는 작업은 계속되어 가는 걸 얘기합니다. 칭의는 죄책과 증거를 제거하는 거지만은 성화는 우리 안에서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모습,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칭의는 의롭다는 것을 선포하지만은 성화는 의롭게 점점 더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칭의가 길이라면은 우리 성화는 그 길을 타고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칭의에 대해서 6장부터는 우리에게 이제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번 사항을 보겠습니다. 3번 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원칙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죄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가 마귀와 대항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죠. 죄는 우리 몸으로 우리를 주장합니다. 몸을 사용해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걸 볼 수 있죠. 죄는 우리 몸을 다스리거나 지배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5번 사항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없어지기를 스스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객관적인 사실과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죄의 요구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받자마자, 유혹을 깨닫자마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온전하게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여기에 이제 구원받으면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가 됐다는 그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요즘에 이제 종종 밖에 그 올바르지 못하게 그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많은 그 어떤 그 집단들을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구원 받으면 이제 완전하게 됐다는 거, 완전한 의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어떤 방종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보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과 같이 됐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하나를
주님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잘못 해석하는 그런 그 이단들은 보면은 그걸 완전하게 이제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됐다.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됐다. 완전하게 내가 죄 짓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그 교리를 전파하는 그런 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여기서 자세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맞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맞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삽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그리스도 영이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 있는 나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점점 더 자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한 구절 더 차려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기 있는 바울사도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우리 육신을 추서 굴복시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되는 게 완전히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완전히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보면은 7장 2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7장 2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잘못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이제 여기가 죄라는 이 말씀은 죄를 그러니까 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으로 이걸 점점 다스려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왕중생이나 이런 그 교파들 완전히 의롭게 됐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다른 데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이 몸을 가지고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7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거듭난 자가 육신으로 살려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남편을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남편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우리에게 비유해 주었습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은 공의만 있는 걸 얘기하죠. 절대적인 공의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라는 남편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해집니다. 긍휼이 있음으로 무한한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 보면은 율법이라는 남편을 섬기는 것은 정죄받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율법을 섬기는 것이고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4번에는 율법이라는 남편은 긍휼이 없지만 그리스도라는 남편은 무궁한 긍휼과 자비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긍휼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7장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을 비유로 우리가 기록을 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이와 같이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7장에서는 이제 육신적인 그런 문제, 육신으로 살려고 하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계속 갈등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8장에서는 8장 1절부터 39절까지는 여기에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여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예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면은 즉 로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어서 늘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와 몸에 대한 그런 비유 속에서 우리가 늘 그 안에서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번에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함께 내주하심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다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사항 보겠습니다. 3번에 성령은 한 번 받음으로 영원히 내주하시니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9절 사이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영원히 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사항 보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하시 우리가 구원의 순간에 그리스도가 전가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은 앞으로는 영광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현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많은 모습 속에는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한테 주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고 온전하게 영광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 뒤에 우리가 몸의 머리와 몸에 대해서 비유해 놓는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장 12절부터 27절 사이에는 우리가 주님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에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령을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와 같이 주님의 지체로서 자기 임무를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로 살아가는 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지체로서 자기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는 아주 끔찍하게 기억에 생각할 수가 많이 있어요. 아주 그 구원받지 못하면 참 굉장히 그 참 마음이 참 간절하게 구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우리 이제 가정에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그런 우리 집도 요즘에 많이 있는데 이 강아지가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밥을 먹지 않으면 왜 밥을 먹지 않는가도 또 확인해보고 또 어디 아프면 왜 아픈가도 확인해보고 또 잘못져 지저분하면 뭐 깨끗하게 닦아주고 이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아지도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는 잘 다듬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어디 아프면 치료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누가 굶고 있는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보다 더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같은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우리의 지체를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을 얼마나 돌보시는가를 우리 몸과 우리 지체를 통해서 비유해 주고 있잖아요. 선인장 가시가 내 팔에 붙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눈으로 보고 닦고 찾아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찾지 못하면 그 작은 가시가 하나 맺혀있는 게 온몸이 온전하게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눈에 티가 들어갔을 때는 눈꺼풀은 누가 닿지 말라고 해도 닿아가지고 눈물이 흘려가지고 저절로 빠져나오게 만들잖아요. 이와 같은 지체로서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우리 몸으로서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를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많은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지체의 일부분을 떼어다 팔을 수 있겠어요? 팔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지체는 기죽합니다. 아무리 못생긴 내 새끼 발꾸락 안에 있는 그 발꾸락이라도 얼마나 잘 보살펴줍니까? 매일같이 한 번씩 닦아주고, 그 다음에 추우면은 양말로 덮어주고, 그 다음에 발톱이 자라면 잘라주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색칠까지 해주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갖고 주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얼마나 더 생각을 해주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종종 밖에서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나서 정신없으니까 자기 몸에다 자해하고 자기 몸을 잘라내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럴 수가 있나? 정신없는 사람이구만 이런 생각하죠. 술 깨고 나면 다 후회하고 그러지만 그 모습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체를 상처를 내고 지체를 잘라내는 그런 모습, 그거 누가 보든지 잘못되고 정신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리 속에서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큰 상처를 많이 주고 살고 있습니까? 밖으로 보이는 큰 상처, 이런 것은 아주 허목해 보이고 안에 보이는 상처는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까? 밖에 보이는 상처보다 안에는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교제 안에서 그와 같이 상처를 주고 사는 것은 술 취한 사람의 자기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지체로서 살아갈 때는 그만큼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육신의 형제 자매들도 서로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왜 그럽니까?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영적인 형제 자매도 올라가 보면 아버지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몸을 우리에게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성령이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위인들은 살고 망하고 죽고 계속 그런 상황을 거쳐갔습니다.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다 없어졌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 중에서 역사하셔서 그 지하 감옥에서 핍박을 받고 우리가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어도 지금부터까지 2000년 동안 내려왔잖아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장갑과 손을 비교해 보면은 장갑과 손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손을 보호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장갑과 손이 다른 것은 나중에 한참 쓰다 보면 장갑은 벗어서 불에 던지지만 손은 벗어서 불에 던지지 않잖아요. 자기의 지체와 자기의 지체가 아닌 것은 거기에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옷을 입고 다닐 때 이 옷이 예수님 몸을 보호해주고 계속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옷은 찢겨져서 밖으로 그 원수들에게서 그 제비뽑기를 당하고 있지만 몸은 그대로 있잖아요. 몸은 상처를 나고 몸이 다칠지라도 몸 자체 안에서 버려지지 않잖아요. 우리 지체는 우리 몸 안에서 늘 함께 살아간다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십니다. 다시 이겨나갈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심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된다. 무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무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큰 역사를 하시고 계시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만원에 걸어서 온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옛날에는 걸어다니고 말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아마 몇 달 동안 걸어야 서울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지체가 돼서 이제 자동차 같은 그런 것을 쫙 자기 위치에서 모여가지고 일을 할 때 자동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올 때 4시간이나 5시간이면 오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더 부속이 많은 비행기처럼 그런 부품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일을 할 때 비행기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1시간이면 충분히 오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자기 지체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께 쓰임을 받을 때 그 큰 무리 안에서 크신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쓸모가 없다면 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죠.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 환갑 때 이제 가족들이 많은 자식들이 옵니다. 많은 자식들이 왔어도 막내 자식 거 하나가 오지 않으면 그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불편하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효과롭게 차렸어도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한 사람이 같이 참여하지 않고 이탈되어 있으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마음이 아프고 더 그를 생각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이제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에는 이제 바울 사도의 간절한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의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에 고륙 및 친척은 이스라엘 민족, 즉 유태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민족들이 다시 구원받고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내가 죽더라도 그 우리 민족들이 구원받는다면은 그걸 내가 원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 사도한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그랬죠.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올 때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할 때 그 죄를 범했던 그런 때입니다.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민족에 대해서 구원함을 얻기를 바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9장 1절에 보면은 에레미야도 그와 같이 많은 그 우상의 죄를 범한 그런 죄 중에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모습으로 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바울 사도도 여기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그와 같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로마서 10장 10장 그 1번에 보면은 12번에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10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거기 있죠.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과 같이. 그리고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교회가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 모습. 그 다음에 각 개인이 신앙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모습. 그 다음에 주님과 같이 함께 바로 그 신앙 가운데 빨리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인생관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영혼을 더 사랑하는 것, 영혼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기억에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간절히 볼 수 있는 것과 마치 우리 바울 사도가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잃어진 영혼, 그리고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바울은 많은 경험을 실제로 자기가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 있는 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다 알고 있죠. 자신의 경험으로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이제 버리신 게 아니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라.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이와 같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마서 11장에서는 우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결혼은 완악하게 되지만 그 뒤에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내용이 우리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안에 이제 여기는 인간의 잔치상, 그러니까 두 상을 차려놓은 이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11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에서 밥상을 차려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비유로. 그래서 인간 잔치에 차려놓은 창은 풍성해 보일지라도 우리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많은 문학과 철학과 과학과 음악과 예술 같은 이런 것은
그때 잠시 마음을 위로할 줄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푸신 책탁은 거기에 1번, 2번, 10번 쭉 나와있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영생을 얻게 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고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런 모습. 이것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식인하게 하기 위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는 기회가 온다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그런 생활 모습에 대해서 12장부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을 잠깐 보면은 1절부터 2절까지 여기는 개인 생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내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2장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냐? 우리가 서로 우리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들께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해서 구원을 받는 것, 산 제사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모시는 산 제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몸은 제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구약 시대의 제물은 짐승이 됐지만 신약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몸으로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하는 것은 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내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분별할 수 있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지체의 한 부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13절부터 이제 쭉 13절까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14절 우선 먼저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와 같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와 같이 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지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보겠습니다. 13장에는 권세에 대한 복종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 권세에 대해서 복종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보시겠습니다. 국가 권위자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각 사람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먼저 하나님의 섬김의 의무로부터 진행해야 된다. 위정자들을 존경하고 납세의 의무, 통치자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모든 일을 위해서 거리낌없이 그리고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경우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걸 참아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 사랑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와 같이 사랑 위에는 다른 빚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웃과의 관계, 즉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11절부터 14절까지는 개인적인 관계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아야 돼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개인적인 문제를 13장에서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입니다. 14장에는 교회 안에는 연약한 자와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가 봤대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 대한 우리 자세는 거기에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의심하는 말을 비판치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되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주 안에서 한 자녀임을 기억하고 화평과 덕을 세운 일을 도모해주고 거리끼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말고 자신의 신앙관을 강요하지 말고 약점을 감싸주며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은 구원 받은 지 좀 오래되고 신앙이 좀 이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가 여기 로마서 15장 1절과 14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연약한 자의 비판하지는 말은 겁니다. 비판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다고 자기 만족에 빠져있으면은 자기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지금 현재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별함과 항상 매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물고기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이 상태를 보더라도 옆에 있는 지느러미와 뒤에 있는 옆에 있는 지느러미는 방향을 분별을 하죠. 뒤에 있는 지느러미는 추진력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자전거고 크고 멋있는 자전거일지라도 달리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얼마 동안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늘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습이 내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 온전하게 나를 지켜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유의해야 될 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섬기는 위치에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 주관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나의 행동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15장 1절부터 보면 유인물 보시겠습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우리 교훈을 위해 기록되어진 것을 쭉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에 약한 자의 짐을 같이 지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약한 자들을 도와서 우리가 항상 사랑으로 대하고 같이 신앙생활에서 붙들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부터 16장 27절까지는 복음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제사장적인 자세, 겸손한 종의 자세, 그 다음에 개척자적인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의 그 직원과 그 계획에 대해서 쭉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얘기하면서 여기에 특히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거짓 교훈에 대하여 가르치는 자들을 그 경계하라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사탄이 틈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거짓 교훈에 넘어지지 않기를 항상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5절부터 27절까지는 로마 교회에 대한 그런 축복하는 모습으로 로마서를 이제 이와 같이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 7번에 있는 상고할 내용, 감사,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은 감사함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죄수에서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감사함이 첫 번째 나오는 거죠. 이 감사함이 없으면은 이제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맨 처음에 우리의 죄를 지게 한 것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번 사항에 보면은 구원받으면 생기는 것이 첫 번째 것이 감사합니다. 거기 당구장표에 있는 사항에서 보면은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의 식구들이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도피성에 들어간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마음속에는 언제나 감사함이 가득 차 있어야 많은 죄로부터 우리가 유혹을 면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거죠. 최후에 우리가 영광을 보고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4번, 바울사도는 자신이 항상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올바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성경 많은 곳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바울이 감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보답으로 나타나죠.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께 보답으로 나타납니다. 감사는 제사와 예배로 나타나죠. 여기에 나온 대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없다면 이는 신앙을 확인해봐야 되고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영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반드시 결실이 따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마지막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죠. 바르게 해 주고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이는 결국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해 가시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로마서를 가지고 같이 상고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생활 지침을 저에게 세워주심으로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시절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 이제는 저희가 주님 모시기에 충성되고 주님 모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오로지 우리 주님께만 의뢰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